디모데 전후서에 이어서 오늘 디도서로 들어가서 디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참아들 디도에게. 본문 4절에서 바울사도는 디도라는 사람을 가리켜 나의 참아들, My True S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아들, 참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디도는 뭐예요? 헬라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로 받았던 할례를 그는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디모데와 더불어 함께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의하면 몇 군데 디도에 대한 언급과 기록으로 보아서 매우 유능했던 사람이다. 이런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어떤 문제 해결에 필요가 있었을 때 디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사로 그 문제를 풀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예컨대 고린도 교회가 분파 문제가 있었어요. 파벌이 나누어져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갖고 고린도로 가는 사람, 그게 디도였어요. 편지 전달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앞장서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일종의 구제헌금이죠. 그 헌금을 걷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 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여기서 은혜는 그들을 구제하는 은혜, 이웃들을 돕는 은혜, 그 은혜를 디도가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완성되도록 성취하도록 도우라. 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두 번 투옥됩니다. 두 번째 투옥이 마지막 투옥인데요. 그 사이에 1차 투옥하고 잠시 바울이 석방이 됩니다. 그 석방되었을 때 바울이 가서 전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크레테라는 섬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그레데. 오늘 우리는 그 섬을 크레테라고 말합니다. 크레테 섬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을 떠나면서 섬의 크리스천 지도자로 아마도 이 섬 안에 몇 개의 예배 처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책임자로 디도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사역자로 임명했던 것처럼 크레테 섬을 떠나면서 디도를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어떻게 이 크레테 섬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양할 것인지를 편지로 남기게 됩니다. 바로 그 편지가 디도서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한 편지였다면 크레테 섬을 배경으로 한 디도의 사역을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디도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 편지가 사적인 어떤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공적인 책임 있는 사역적 부탁임을 일깨우면서 디도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시작되죠. 사도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의 뜻이 뭘까요? 원어에서는 헬라어에 사도란 말을 아포스톨로스라고, 아포스톨로스. 영어로 말하자면 sent one,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좁은 의미에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사역의 위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그 이후에도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고 위임을 받아 보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넓은 의미의 사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사도, 선교사예요. 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복음이 전해지 않은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 오늘날의 사도는 대표적으로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친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 디도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도가 사도인 바울로부터 위임받은 사도적 책임, 사도적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믿음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을 일깨웁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믿음을 일깨웁시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일깨워서 그가 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가 보다 깊은 믿음으로, 그가 보다 높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면 우리는 사도적 역할을,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동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받고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정, 이게 우리의 일생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정.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은 믿음으로 삶을 또한 완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아마도 뭘 생각했을까? 사람들의 불의를 생각했을 거예요. 인생들의 불의, 사람들의 불의.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잖아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우리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받는 놀라운 선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다. 근데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칭의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숙제는 성화입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처럼 성화도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by faith. 네, 성화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움을 받고 또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어느 날 성화의 여정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 영화도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Glor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오직 그분만, 그리스도만, 그분만 신뢰하리라. Sola fide,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받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날마다를 사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일깨워 그의 믿음을 성화시켜주고 그의 믿음을 더욱 영화롭게 하도록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사도적 사역이에요. 그것이 사도적 사역이에요.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 자 크리스찬이 시온성까지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특별히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전반전에 크리스찬을 도왔던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성실 혹은 신실, faithful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후반전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망씨입니다. 소망, hopeful, 소망씨. 예, 성실씨와 소망씨, 두 친구를 만나요. 허영의 도시까지는 신실씨가 동행하고 허영의 도시부터 이제 천국에 시온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소망씨가 크리스찬과 동행하면서 계속 크리스찬의 믿음을 일깨워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곁에 성실씨가 있다면 성실한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또 내 곁에 소망씨가 있다면 그래서 내 소망을 일깨워주고 내가 천국 가기까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나의 성실한 친구이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나의 성실한 친구이시죠? 한 걸음 더 나아서 당신은 또한 나의 소망스러운 친구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나의 소망스러운 친구이십니까? 네.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도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사람.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의 빚진 자가 되어 누군가의 믿음을 일깨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도적 우정의 결과로 바울은 디도의 믿음을 일깨웠고 이제 디도는 크레테라는 섬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라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일깨우는 믿음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의 사명 두 번째, 사도가 하는 책임,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진리의 지식을 전달합시다. 자, 옆에 사람이 해봐요. 시작. 진리의 지식을 전달합시다. 우리는 믿음과 지식, 이 두 단어를 생각할 때 이 두 단어가 상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지식을 외면한 사람이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믿음을 외면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믿음을 일깨우고 또한 동시에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그 지식을 가리켜서 바울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렇게 말하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이 뭡니까? 항상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졌다. 내 진리의 지식이 증가한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많아졌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사도의 단어를 정의하면서 사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잊어잡으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 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의 중요한 책임은 나를 보내신 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보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딱 열리면 1장, 2장, 3장에서 모세가 보냄을 받죠.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누가 우리한테 보내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가 너를 보내느냐고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별명. 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너를 누가 보내느냐? 스스로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의 뜻, 야훼의 뜻. 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 이 이름 속에는 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네. 이런 뜻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신다. 또 그분은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호와란 단어에다가 다른 단어가 붙어서 합성되어 갖고 복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야훼 시트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또 야훼 이레, 뭐예요? 준비해 주시는 혹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 뭐예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또 야훼 라파 뭐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삼마 잘 모르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야훼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다양한 존재의 속성, 그분의 다양한 사역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담대해지고 우리는 확신에 찬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우리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사도적 사명이에요. 사도적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왔을 때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도가 이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크레테 섬에서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을 나누고 증거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또한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 사명,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네? 믿음을 일깨우는 일,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을 나누는 일,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영생의 소망을 나누는 일입니다. 영생의 소망. 따라서 하십시다. 영생의 소망을 나눕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나눕시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세 번째 이유로 영생의 소망을 들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네. 자,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선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 영생이에요. 혹은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영생의 소망이야말로 사도들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망, 영생의 선물이 전달되려면 전달하는 방편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죠? 자, 이제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전도를 통해 영생의 소망을 나누도록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사도의 직분을. 여러분,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약속들만 우리에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당시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식민지를 넓혀가며 정복할 때마다 약속한 것이 있어요. 로마는 그대들에게 평화를 약속한다고. 팍스나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사실 로마는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나면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상당한 선에서 평화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가 있다고. 로마가 평화를, 로마가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거짓된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자 로마의 식민지마다 로마의 제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드리겠다고. 그것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영생의 소망. 그런데 영생의 소망과 함께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는 곳에 따라오는 두 가지 선물이 있었어요. 두 가지 축복.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으면 동시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영생의 소망과 함께 두 가지를 또 약속해요.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 호의, 절대적 사랑. 네, 은혜예요, 은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는 것만은 큰데 의롭다고 해주시고 자기 자녀로 받아주세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연인 그대로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갈등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받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이 영생의 선물과 함께 동시에 주어진 것이에요. 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사도의 특권, 보냄받은 사람들의 특권,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권, 바로 이런 놀라운 선물, 영생을 선물로 전하고 은혜와 평강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예민 목회를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국 가서 그때 당시에 미국 신문에 소개된 아주 감동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1984년이었는데요. 그때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떤 소년이 며칠을 두고 계속 신문에 기사로 장식을 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13살 먹은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수혈 과정에서 수혈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에이드스, 후천성 면역 그 결핍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죠. 안타까운 일이고. 하지만 그는 우선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선입견이 많아서 학교에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소년은 자기의 수호권을 관철하기 위해서 과학자들, 의사들과 의논하고 이 병은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아직 내 몸이 성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학교에 가요. 수업을 다 받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고 운동도 하고 엑서사이즈도 하고. 그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수호권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신문기자들에게 포착이 되어서 뉴스가 되었어요. 이 에이디스 병에 걸리고도 이렇게 쾌활하고 이렇게 명랑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연락을 해서 선물도 베풀고 레이건 대통령조차 마이클 잭슨이 그에게 선물을 갖다 베풀기도 하고, 하지만 한 5년 지나면서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면서 드디어 쓰러져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라이언,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가 없구나. 기도 외에는 말이야, 기도 외에는. 그때 라이언은 이런 대답을 엄마에게 했다고 그래요. 엄마 혼자서 이 아들을 길고 있었어요, 라이언을. 엄마, 물론 이 병에 걸리고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엄마 같은 선물을 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엄마는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제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하죠. 근데 제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그는 쾌활하게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도 자기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명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떠납니다. 그의 장례식은 무려 1,500명이 참여하고 미국 전역에 방영된 축제처럼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축제, 영생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소망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불안한 세상, 아무것도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런 소망, 이런 영생의 소망,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물을 전달하는 보냄받은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불안하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이 소망을 누리며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영생의 소망을 전하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영생의 선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얻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그리고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직면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임을 알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